하나님은 이에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에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시편 74편 앞부분 묵상한 것처럼 성전이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무너져버린 영적인 암흑기에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예로부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셨다 고백합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특별히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의 이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었겠습니다만, 시편 기자가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두려움과 자기 불안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묵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자면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서 용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고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다였고 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배도 조그만하고 우선 나침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다로 나가면 고대 사람들이 방향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항해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큰 배를 만들 수 없었던 그런 고대인들은 바다가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바다 속에는 괴물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다 속에 사는 괴물의 이름이,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괴물의 이름이 레위야단이고 또 어떤 성경에는 라합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을 만한 큰 힘을 가진 그런 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레위야단이어도 다 깨트려버리시고 하나님은 그런 바다에 사는 거대한 괴물이라도 물리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렇게 나일강을 토대로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물의 힘을 다스리는 그 신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강이 생명을 주는 힘을 가진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74편 13절 14절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스리시고 그 물 가운데 있다고 믿는 리워야단이어도 다 깨트려버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상 어떤 권세보다 더 힘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여기서 사막에 사는 자라는 것은 사막에 사는 짐승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바다에 사는 짐승 두려운 물불로 일으키는 괴물을 잡아서 사막 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던져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용어 머리를 깨뜨리시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것은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출애굽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고백하는 표현들이에요. 1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바위를 쪼개어 물을 내시는 것은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나게 하신 것이고 늘 흐르던 강을 마르게 하신 것은 요단강을 요단강을 막아서 흐르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물리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거쳐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도 주어의 것이요 밤도 주어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74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의 버팀목이 무너져 내리는 자기 인생의 보루가 무너져 내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만한 엄청나게 겁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역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묵상이요 시편 기자의 묵상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묵상의 뿌리가 뭐냐면 그 묵상의 토대가 뭐냐 하면 성경 이야기예요. 시편 기자가 경험한 사건이 아니에요. 출애굽 홍해 가르고 광야 건너고 반석에서 나는 물 마시고 요단강 마른 땅으로 건너고 이런 거는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 아니고 그거는 옛날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요 자기가 본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어 넘어져가는 그런 절망을 이 사람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기 경험, 그런 절망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요 이 묵상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신 분이신지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두려움에 매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 그런 고민거리를 계속 묵상하다가 보니까 사실 작은 고민거리를요 이게 증폭시켜가지고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걱정거리라는 거는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염려라는 거는 그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게 요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걱정거리, 자기 고민거리를 묵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야 되는데 이 묵상의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인생의 고통과 아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불안의 어떤 무게 가운데로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절망감이라는 거는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기가 경험한 거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인생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그런데 그거 경험하면서 시편 기자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역사 안에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생각지 못한 두려움에 매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생각하니까 시편 기자가요, 자기는 정말 연약하기 그지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도 보시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맷부들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자기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는 마치 맷비둘기, 산비둘기 같이 참 별로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맷비둘기라는 표현은 시편 기자가 얼마나 연약한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하는 것은 자기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자기가 참 공격을 받고 자기가 망하고 자기가 쫓겨다니고 자기가 죽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원수가 주님을 비방하고 우매한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이방인이 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나무꾼이 나무를 베어 넘기시듯 베어 넘기고 도끼와 철퇴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성전의 기물을 다 부수는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능력을 받는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하는 형벌이거든요.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거는 다 무시한 채로 하나님, 저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 이방인이 몰려와가지고 주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잘못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자기가 잘못했어도 부모한테 매달리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어도 부모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자식이 잘못한 줄을 알면서도 자식을 혼내다가도 결국 부모한테 매달리면 혼을 내다가도 결국에는 안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비슷한 모습이에요. 사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당하는 벌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언제까지 이 모습 보고 계시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74편의 이런 하소연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하고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고 훌륭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해서 주님 앞에 탄식하는 그 죄인의 기도, 악한 사람의 기도라도 들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기도가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시편 74편의 이 하소연을 다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해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실패한 자리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형편에서라도 우리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은 사실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한숨과 자기 백성의 눈물을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본성상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실 수 없을 만큼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마치 산비둘기 같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가난한 연약한 인생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세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위대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묵상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